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아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또 주셔서 또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또 마음에 새겨서 단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유익이 되도록 믿을 것을 믿고 행할 것을 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 두 가지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제목대로 세례요한의 죽음, 그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영토를 나누어 통치하는 왕, 그런 뜻입니다. 영어의 표현은 영토를 4분의 1씩 나누어 통치한다는 아마 그런 뜻 같은데, 우리는 분봉왕, 영토를 나누어 통치하는 왕, 그 부왕인 헤롯 대왕이 전체를 다 통치하다가 아들대에 와서 영토를 쪼개서 네 곳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고 보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민중, 오클로스라는 말은 백성, 예, 또 무리들, 군중, 무리 이렇게 번역하는 말입니다. 민중 혹은 백성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백성을 두려워하더니, 민중, 요새는 많이 그렇게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백성 혹은 군중, 그런 말이 더 평범한 표현 같습니다. 두려워하더니. 자, 이 헤롯, 여기에 분봉왕 헤롯이라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 하나인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과 요단강 동쪽의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다른 아들들로는 팔레스틴 북동쪽의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고 또 남쪽의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가 있었습니다. 전에 헤롯 안디바는 본문에 있는 대로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첫째 아내인 아라비아의 아레타스 왕의 딸을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헤롯의 그 잘못을 용감하게 바로 지적하였고 그 지적 때문에 그는 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 하였으나 백성이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실상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고 헤롯은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또 전통 본문에 보면 그가 말하는 가르침을 듣고 많은 일들을 행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헤롯은 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조금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헤로디아는 보다 더 악했다고 보입니다. 악인들은 양심에 비추어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단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일반 군중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자를 그 나라의 왕과 왕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려 했다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었습니다. 6절 보십시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연석, 연회석 잔치자리 말이죠. 연석, 연회석 잔치자리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참 악한 여자가 맞지요. 그 잔치자리에서 세례요 뭘 구할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거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달라고 하거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지금 이 잔치하는 여기서 내게 주소서. 나중에 말고 지금 주소서. 악한 자가 맞습니다. 헤롯은 생일을 맞아 잔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일을 축하하며 잔치를 열곤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감사함이 없는 생일 축하는 무의미합니다. 불경건한 자의 생일은 복이 아니고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을 향한 첫걸음을 걷는 것과 같으니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는가. 생일 축하가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을 뭐 어떻게 축하할 수 있겠는가. 눈물을 흘려야 되겠지. 육신의 생일이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의 생일 축하에 대단한 의미와 가치는 없습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은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라고 요청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 요한을 미워해 옥에 가두게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이제 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왕은 허세로 한 자기의 맹세와 약속에 자기 자신이 걸렸습니다. 그가 근심한 것은 양심의 거리낌과 또 백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맹세한 것 때문에 주라고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었고, 이 소녀도 참 악한지, 보통 사람 같으면 끔찍해서 그거를 거기에 있지도 못할 터인데 그 정도 돼야 착한 딸쯤 될 텐데 심장이 보통 강한 거 아니네요. 그 머리를 받아서 어미에게 주었다니. 헤롯은 공의의 판단과 처리보다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권력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목은 잘리웠고 그의 머리는 소반에 담겨 왔습니다. 사람의 악한 미움과 복수심은 기어코 이런 끔찍한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이 악하죠. 사람이 참 악한 존재다. 성경의 예레미야서의 말대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옥중에서 목베임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위해 작정하신 생애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결코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을 것이며 의로운 순교자의 죽음 후에는 영광과 큰 상급이 따릅니다. 그러니 한번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인데 세례 요한은 결코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그를 따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들은 아직 메시아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얼마 동안 중첩되었습니다. 요한 자신이나 그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메시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서 목베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고 또 헤롯이 자기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다는 소문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의 빈 광야 같은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그를 쫓아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약교회는 부패되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들같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그의 신적 능력으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저녁이 되며 대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저녁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사람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삐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날 교인들과 달랐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을 돌려보내자고 제안하지 않았고 단지 식사 시간이니까 마을에 들어가 음식을 사 먹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 방황하며 갈망하는 우리를 위해 주께서는 자리를 피하거나 그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의 육신적 양식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마 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음식을 찾아보았던 듯 하지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한 아이가,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다. 그랬어요. 아마 도시락일 텐데, 자기 도시락. 자기가 먹을 것을 집에서 싸갖고 온 도시락이었을 텐데, 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두 마리, 많이도 싸왔네요. 좀 넉넉하게 먹으려고 싸온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누구 좀 먹을 거 갖고 온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선뜻 자기가 내줬어요. 착한 아이네요. 착한 아이네. 자기가 먹어도 예, 시원산을 그런 예, 도시락을 다 주면은 자기 못 먹고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께 드린다고 예수님께. 그 떡 다섯 개는 너무 부족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무리가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 우리 원문에 보면 약 호세이라는 약 영어 성경들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주께서는 무리를 잔디 위에 앉으시고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으시고 또 앉으시고 또 다시 50명씩 100명씩 아주 규칙적이게 질서 있게 앉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기에 축사한다는 율로게오라는 말은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음식물을 물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시원찬은 찬을 놓고 우리가 라면 하나 끓여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제 떡을 떼어서 떡 다섯 개를 가지고 떡을 떼어 시작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그리고 무리들에게 나눠주러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 다섯 개가 계속 마치 선지자 때에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끊이지 않고 차고 부어지듯이 신기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시니 신기한 일도 있다. 떡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니까 제자들이 자꾸 받기만 했어요. 자꾸 떡을 또 반을 자르니까 또 반이 또 생겨서 또 자르고 하듯이 예수님도 힘드셨겠지만은 저는 이 광경을 묵상하면서 제일 신나는 것이 그 떡을 준 아이였을 것이다. 아이가 예수님께 떡을 드리고는 자기 떡이 자꾸 없어지지 않고 쪼개져서 자꾸 주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열심히 그거를 날라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눠주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서 거기서 쳐다보고 입이 딱 벌어졌겠죠. 아이들이 입이 벌어서 와 내가 준 떡을 가지고 저렇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 먹고 남기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배가 불렀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열두 바구니 가득하게 남은 조각을 거두는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떡 기적은 겨우 배고픔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리에게 배부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약 5천 명이 되었다. 여자와 아이 외에 즉 장년 남자들만 약 5천 명. 오늘날처럼 그 당시에도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함께 있었을 터인데 항상 교회를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아서 새벽 기도 나오는 데 보면은 남자 몇 명하고 대부분 여자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 여자 회중을 두고 목회를 하는 것이 맞나 싶게 여자들이 모였을 때는 여자 목사가 오히려 맞는가, 여자 목사는 비성경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다 여자들이 많고 남자는 다 어디 갔나, 남자들은 다 피곤하셔서 쉬고 여자들은 직장 나가는데도 다 씩씩하게 용감하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직장 나가시는 상황이 있으니까 남자들도 좀 분발해야 되겠죠. 믿음은 남자들이 든든하게 서야지 바로 서는 것인데 남자들은 약해 빠졌고, 죄송해 빠졌다, 약하고 약해서 좀 그러고, 여자들은 약한 여자들이 왜 이렇게, 그거는 믿음의 일은 강한지, 믿음의 일은 남자보다 좀 1.5배 강한 듯하게 보이고. 여하튼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라는 말은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치면은 한 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 대단한 숫자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저녁에 놀라운 떡 기적에 참여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떡을 다 먹은 장본인들이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떡 기적은 어디 은밀하게 떡 기적이 일어났다, 더 이상 묻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5천명이 남자들만 5천명이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갖다 폐기 처분해 버려야 되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폐기 처분할 것이라면 예배당에 나와서 청성맞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여러분 스스로 인본주의로 살아가십시오. 당당히 이 세상은 인간밖에 없다, 신이고 뭐고 그런 거는 없다, 내가 전부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 휴머니스트 인본주의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확신을 가지고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따라가십시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헤롯과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다. 자신이 악하게 행했음에도 동생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잘못한 것이죠. 당신 그 잘못이요 지적하는 그 말이 옳은 말이지요. 사람들 중에는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그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음행죄, 간음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을 정당함이 없이 박해하는 자들, 지금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당신이 잘못했소 얘기하는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회개 안 하는 세롯이 틀린 것입니까? 예. 세례 요한을 죽이는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자, 오히려 주의 종 지적하는 종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악인들이 들어있죠. 많이 있죠.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그런 악한 자들,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기를 결심하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고 작은 실수라도 내가 지적을 받으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바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말과 행실에 부족이 있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 의와 선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둘째로 세례 요한은 옥에서 목베임을 받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것이 순교죠. 진정한 순교죠. 옳은 말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하고 바르게 말하다가 죽는 것이 순교죠. 그렇지 않은 그냥 객사 그런 죽음 말고 순교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순교로 생을 마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러하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가 살다가 그렇게 죽는 자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작정하셨든지 간에 때때로 지금은 건강하니까 큰 소리를 치지만은 몸을 약하게 하시면은 여러분 하다가 딱 쓰러져서 김효성 목사 강단에서 설교 악 외치다가 죽었다 그렇게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올지 모르는 그런 것이 인생이겠지만은, 그러나 언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지 우리는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만을 소망하고 믿음과 계명 순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주 앞에서 바르게만 살아요. 믿음으로 바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후회 없이 아멘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지금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신 예수, 그분은 예수께서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알의 씨가 썩어 수천 혹은 수만 개의 나달을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한 법칙이죠. 우리는 신비한 세계 속에 살고 있죠. 살고 있죠. 씨앗을 분명히 하나 심었는데 나중에 곡식을 추수할 때는 그것이 엄청 많은 나달이 붙어서 그래서 많은 것을 추수하는 것이, 그것이 농사의 법칙이 아닙니까? 신기한 것이다. 자, 이것이 이 이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알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떡 기적은 그의 신성,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한 분명한 증거 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믿으려면 바로 믿으시오. 바로 믿으시오. 안 믿으려면 관두시오. 여기 있지 말고 나가서 자유롭게 사시오. 안 믿으려고 하면서 말라고 교회에 드나들면서 그렇게 믿는 척을 할 것이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신나게 살아보시오. 그것이 말을 인생의 정로라면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 자들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닙니까?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니 그를 믿고 따르사 따르자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오리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지. 예수를 믿다가 죽었다면 그건 할렐루야 천국이지.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 드물어요. 드물어요. 예수님 안 믿어서 죽은 사람은 허다해요. 내가 오늘 죽으러 간다 그러고 몸이 아파서 교회에 뚜벅뚜벅 대면서 예배당에 나오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나왔다가 죽었다는 사람 참 드물 것입니다. 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집 사람처럼 담벼락을 붙잡고 비쩍비쩍 대면서 내가 오늘 예배당 가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걸어가는 사람은 지금 살아서 친구들 중에 꽤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넷째로 한 가지 더, 떡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수 있음도 증거합니다. 그렇죠? 떡 다섯 개,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하려고 하던 떡을 바친 그 떡인데 그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남자들만 5,000명을, 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아마 먹였을 것이다. 할렐루야죠.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기르시고 먹이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시편 104편 25절 여기 있죠. 그런 자기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주기도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조반 드셨습니까? 점심을 드실 것입니까?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하면 당당하게 그래 밥 먹여준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준다. 하나님께서 그랬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갖다 대면서 이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가짜, 예, 가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믿음 생활 바로 안 해서 문제지, 믿음 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경제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십시다. 오늘 이 기적에서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살다가 순교를 당해도 영광인 줄 알고 바르게 살고 주님 순교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믿었으나 확신하고 주를 정말 따라가는, 죽기까지 따라가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의 의식주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